이 소중한 주일 예배 시간에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교회마다 가면은 그 느낌이 다 달라요. 제가 참사랑교회에 오면은 벌써 밖에서 들어서면서부터 아, 참 예배당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이 돼서 이 시간 진행, 여기까지 진행되는데 예배가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예. 뭔가 다른 데가 있어요. 아, 참 예배가 멋있다. 또 한 가지 더 멋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자신 있게 우리 교단에서 가장 멋있는 분은 우리 최종욱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항상 자랑합니다. 저는 좀 헛소리를 못한 사람이거든요. 집사람이 저보고 좀 말을 너무 아끼지 말라고. 왜? 워낙 정직하다 보니까, 워낙 정확하다 보니까 헛소리를 제가 잘 못해요. 정말 저는 참 우리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제 목사님을 존경하고 정말 멋있는 분이고 닮고 싶고 그래서 참 자랑을 저는 평소에 많이 합니다. 이번에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교단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총회장이 되셨는데 정말 꼭 되셔야 될 분이, 꼭 맡으셔야 될 분이 총회장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역사에 참 중요한 우리 교단으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일수록 또 마귀가 가만두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물론 많은 교단 안에서 기도가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합심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70평생 살아오면서 몇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거예요. 아, 이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나는 오늘 이 상황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아,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 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너스로 주신 삶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고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고 보너스 인생을 사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냐. 늘 감사함으로 살자.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의 참 약한 점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까지 안 가봤더라도 살아있다는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숨 멈춘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에게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의 설계도와 꿈이 있어도 숨 멈추면은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숨 쉬고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오늘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전도자는 정말 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부산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네 분이 파나마 집회에 도착하자마자 그 소식을 들어서 바로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신학교 다니는 그 아드님이 가족 대표로 그 외할아버지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참석하지 못한 어머니 아버지에게 카톡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그 목사님이 저에게도 보내왔어요. 저 그날 그것을 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우리 어머니, 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멀리 외국에 파나마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한 길입니까? 그리고 한 생명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 그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지금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우리 전도자의 심정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 천명을 목표로 삼고 생을 걸었습니다. 천명을 목표로 삼고 자기의 생을 들여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전력질주하노라 나의 삶을 송두리째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드리는 드리며 달려가노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 뭐 굳이 일심전심 지속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천명, 소명, 사명 당연하죠.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그의 삶 자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일생 순교로 마감했던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으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한부 투자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투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얼마나 값진 상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으로 계산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노벨상 가문의 영광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급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선할 때 상급으로 교환이 될까요? 아니,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니죠. 대통령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최고의 성공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걸로 나 천국 갈 수 있는 표를 좀 주십시오. 가능할까요? 안 되죠. 어림없죠. 여러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성공인 대통령직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대통령 됐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대통령직이 지옥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금메달이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노벨상이 지옥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성공과 명예로운 상보다도 더 소중한, 더 귀한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선물은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요, 어떤 값진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금메달로 되겠습니까? 대통령직으로 되겠습니까? 노벨상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얼마나 느끼고 살아갑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30평생, 아니 40평생, 50평생 혹은 80평생 그 이상 사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그 어느 순간인가는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상급으로 보상받을 영원한 투자가 여러분들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오늘 내 이 지구상에 종말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한다면, 아니 현재까지 오늘 이 발걸음까지 살아온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투자는,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투자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유행도 지나가고 나의 꿈도 지나가고 인생의 행복감도 지나가고 육신적인 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가지 않고 영원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늘 우리가 되뇌이고 있는 천명 목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렸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황당하고 부끄러울 것이며, 아니 주님 앞에 서기는 섰는데 멸망의 심판으로 갈 사람들도 죽지 않게 많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날이 감격스러운 날이 되겠는가? 아니면 구원은 선물로 받았는데 부끄러운 순간이 되겠습니까? 골로새 3장 1, 2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 그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지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벨상 받아도 지옥에서 의미가 없는데 뭘 우리가 지상의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까지 성공했는데 지옥에 가면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성공 이상의 것을 이미 선물로 가진 자인데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세상 성공? 우리는 이미 그 이상에 있습니다. 뭘 세상 성공을 찾습니까? 세상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 우리는 그 이상에 있습니다.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재벌들, 천문학적 숫자를 가진 재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무슨 세상의 재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후회스럽게 짝이 없겠죠. 그래도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데.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성도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가진 겁니까? 무엇이 이루는 것입니까?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무엇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못 가졌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올림픽 금메달로도 바꿀 수 없고 노벨상으로도 바꿀 수 없고 대통령직으로 바꿀 수 없고 세상의 재벌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이미 선물로 받고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경관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인생의 골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세상 사람들처럼 지옥에 가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향해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가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영원한 투자, 나의 달려갈 길은 숨 멈추는 순간은 나는 인생을 헛살았구나. 모든 것은 nothing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보상받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씀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겸손한 분들 중에 아예 목사님, 구원받은 것도 황송한데 뭐 상까지 기대하겠습니까? 혹시 그러실 분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상급이 다른 것을 볼 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생각을 바꾸고 상급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투자했을 텐데. 겸손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정직하게 말해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거죠. 우리가 100년 살아도 영원한 내세에 비하면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영원한 세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론은 그날에 가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론 중에 서론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제가 만난 훌륭하고 멋있는 분들이 여러 분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80년 6월 12일 날 미국으로 갔는데요. 가기 전에 제가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 옆에 있는 그 신부산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인들이 한 3, 400명 됐는데 한 300 몇십 명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로 시작했냐. 부산에 그때 영락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건축위원들이 부산 영락교회 건축하는 장로님을 불러서 우리 예배당을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부산 영락교 현재 몇 평을 짓습니까? 예, 몇 평 짓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50평 더 크게 지어주세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부산 영락교회는 이미 그때 1,000명이 넘는 교인이었고 우리는 불과 300 몇십 명인데 턱도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더니 이 집사님들이요. 비행기를 타고 인천도 갔다 오시고 서울 갔다 오셨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상 숭배하는 불국사도 50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작품으로 남았는데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전을 짓는데 그런 성의 없이 짓겠냐. 그러니까 인천에서 서울에서 최근에 가장 아름답게 지은 예배당을 보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교인들 중에는 말은 안 했지만 참 턱도 없는 짓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몇몇 분들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교회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친구분이 부산에서 페인트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걸 보고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옮겨와버렸어요. 같은 합동 측인데. 그때 광안리 해수욕장에 집 한 채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10억씩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2천만 원을 현찰로 헌금을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한 40억 되겠죠. 그때 500만 원의 집 한 채니까요. 정말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는 마음으로 헌금을 일시불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잘 올려갔는데 교회 재정이 바닥에 났어요. 이 마무리를 못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분이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김흥주 장로님 그때 집사님이었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배당은 다 이제 외형은 갖춰졌는데 마무리를 못하니까요. 이 집사님이 자기 공장에 직원들을 데리고 매일 출근을 교회로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페인트인데 자기가 뭐 페인트 공장을 하니까 페인트 다 가져와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요. 그 한 해 동안 얼마나 쏟아부어 주셨는지 이분이요. 아 내가 올해 한 해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 그 안 잊어버리려고 기념 품을 만들었는데 뭘 만들어놓은 거 아니? 남자들 이 버클 있잖아요. 벨트, 버클. 바클이라 합니까? 순금 바클을 만들었어요. 왜? 매일 옷 입을 때마다 매일 이걸 하루에 몇 번씩 만져야 되잖아요. 화장실에 갈 때도 만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자주 만질 수 있는 것을 순금 바클을 만들어서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성공하면은 역시 내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분은 자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순금 바클을 만든 거예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목사님 하루 시간 내주세요. 그 자기 자가용을 타고 양산에 3미터 차를 세우더니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넓은 평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농지가 있고 그 관리하는 관리집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아니 뭘요? 뭘 하시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념으로 이 땅을 사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려고요. 교회에서 뭐 수양관을 하든지 기도원을 하든지 뭘 하시든지. 아 그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골 화장실에 시골 정랑에 가서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이 순금 밖으로 이게 빠질 리가 없는데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순금 덩어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버리고 올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거기 돈이 얼만데. 그래가지고 이 관리인 집에 가더니 뭐 신문 뭉치를 많이 가지고 오더니 화장실에서 냇가루 왔다 갔다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걸 이제 건져내가지고 냇가에 가서 깨끗이 씻어서 다시 차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생겨도 깨달음이 달라요. 뭘 깨달은지 아세요? 이야,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덩어리라도 똥통에 떨어지면 만질 수 없는 물건이 되어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물질을 소중한 물질을 많이 주셔도 내가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똥통에 떨어진 순금덩어리 마찬가지구나. 아,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값지게 써야 되겠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당합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은 깨달음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토리가 많지만은 한 가지는 이제 그에 주신 하나님 주신 축복 물질을 가지고 저기 부산 낙동강 하구에 어느 산자락 그걸 그냥 아주 싸게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산에서 제일 부자 회장님이 자기를 불렀어요. 그거 내게 팔으라고. 그런데 이유인즉 그 1980년대, 70년대, 아니 80년대 초 황금알을 낳는다고 하는 골프장 허가를 받았는데 자기 땅 가지고는 18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장로님, 이 김홍주 집사님 땅을 사야 18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 팔으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판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달았는지 취소되면 안 되니까 이 허가가. 서면에 그분의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 호텔로 불렀어. 호텔을 다 보여준 다음에 이거하고 바꾸자고 그랬어요. 그건 값으로는 그거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다니까요. 예, 황금알을 낳는 골프장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텔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이제 사업 아무것도 안 해도 이 호텔만 가지고도 그냥 집안이 대대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그 호텔에서 저희 부부가 하룻밤을 잤어요. 그 이후에도 소리가 많아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는 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예배당,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물질을 주어서 예배당을 예배당답게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누가 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것 때문에 탈나지 않을 사람.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사람.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쏠리지 않을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오늘 참사랑 교회 귀한 사명자들, 귀한 성도님들, 귀한 중직자들.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저희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몇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참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완벽주의자. 잘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해요.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얼굴이 편치를 못했어요.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느냐 그래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난 잘하고 싶은데 잘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아세요? 왜 힘도 없는 네가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왜 날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없는 네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제가 VIP, 귀빈으로 모셨지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책임져야 했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했고, 내가 내 자녀를 책임져야 했고, 내가 교회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날 제가 울면서 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제가 타고 있는 이 배의 선장이십니다. 저는 조수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24시간 운전하느라고 눈이 벌겁고 피곤해 있는데 이 운전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진실로 고백했다니요. 그럼 그 이후에 제게 문제가 없느냐? 아, 여전히 문제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경제 문제 없느냐? 가정의 문제 없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 거기에 부대끼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니까 내가 부대끼질 않아요. 주님이 주인 되니까 내게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자유함이 있더라니까요. 자유함을 잃어버리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자유함이 와야 평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겨도 거기 묶이질 않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함이 있어요. 저 아내가 바뀌었습니까? 자녀들이 바뀌었습니까? 교회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제 안에 평안은 있어요. 왜? 주님이 주인 되니까 내가 자유함이 있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진정으로 주인 바뀌는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좋은 걸 왜 사람들이 모르노? 이렇게 좋은 걸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고 시달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나?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늘 마음속에 왜 이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도 교인들, 중직자들 보면서 왜 중직자가 뭐 저 정도밖에 안 돼?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이고, 뭐, 에? 집사라고 할 거 뭐 있나? 잡사지.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게 항상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네 입장에서 질문하면 끊임없이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죠? 왜 내 아내 왜 이래? 우리 남편이 왜 이래? 우리 자식이 왜 이래? 우리 부모가 왜 이래? 우리 교회가 왜 이래?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갈등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히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왜 경제 회복이 안 돼야 되죠? 하나님, 내 중심 알지 않습니까? 나 이제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오로지 전도자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하나님 왜 여전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치워버릴 수 있잖아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 걷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걷어가십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간단히 대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그 부끄러운 그 질병,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세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까지 있는 말씀.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삼층천의 경험을 했던, 신비로운 경험을 했던 사람. 그 당시에 당대의 유대의 히브리 학자 중에서 최고의 학자, 제자. 그는 혈통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사람.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질병을, 이 가시를 내게 그대로 두신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 감사,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제 질문을 바꾸세요. 왜 이럴까? 왜 이 친구가 왜 이래? 왜 아무 권사님, 왜 아무 장로님이 왜 이래? 그 답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왜 내 중심도 아시고 나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경제 왜 문 안 열어주십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계획뿐이잖아요. 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네가 맨날 너의 아내에게 맞는 말하는데 너의 말은 열정탐꾼의 고백이야. 열정탐꾼 정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탐꾼의 정직한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 부부끼리 거짓말해가지고는 잘 안 싸웁니다. 진실한 말에 싸우죠. 예. 당신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지만 여보 나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다시 결혼을 해도 당신하고 할 거야.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을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성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 그것이 사실인 사람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은 없어요. 점점 더 좋아져요. 사람들이 되게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맨날 열정탐꾼이 고백해요. 부부 사이에도 교인끼리도 부모가 자녀에게도 자녀가 부모에게도 맨날 맞는 말을 하는데 열정탐꾼이 고백을 해요. 그 결과는 뭡니까? 아무 유익도 없어요. 문제만 만들죠.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그 땅에 가서 과연 포도송이 이 풍성한 포도농구를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래서 증거물로 포도송이와 포도농구를 둘러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갖다 놓고 이걸 보면 알 거 아니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우리는 마귀에게 취약점이 많아요. 속기 쉬워요. 어떻게 해야 그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한 가지입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면 그건 100% 속는 거예요. 그게 열정당권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이 뭐죠? 뭐 한 예만 들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 지금 집에 사건이 생겼어요. 아 자식이 나 사고 치고 왔어요. 그럼 얘 이놈의 자식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건 열정당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은 아들아, 딸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성경, 나는 성경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 지금은 너도 마음이 아프고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라는 사인인가 봐. 우리 예배가 무너졌는데 우리 가정 예배 다시 쌓자.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없으면 점점 잘 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텐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관점으로 보아야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겨도 어떤 일이 생겨도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할 것이다. 참새 두 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하물며 전도자인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저의 아내에게 아내를 보는 점이 달라졌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관점이 바뀌었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항상 영적 병사로서 영적 전투 의식을 가지고 살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합니다. 영적 전투 의식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순간순간 사건사건 문제문제 발걸음발걸음 이런저런 해프닝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영적 전투의식. 아, 속으면 안 되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 내 마음이 답답해질 때, 내 마음에 이런저런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그때마다 속으면 안 되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세력들은 떠날지어다. 즉시 떠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다시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성공은 모든 성공의 기초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다른 예배 성공과 함께 다른 것이 다 회복되고 다 따라옵니다. 창세기 12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엄청난 복을 약속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준비가 안 돼서 아브라함이. 그런데 13장에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을 이제 헤어집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왜?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되 영원히 주리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요즘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 기도응답 오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투자하는 삶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라지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의 모든 것은 예배 성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것이 있다면 예배보다도 소중한 선물이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예배,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기 어려우면 혼자도 예배 드려. 어떤 미국의 직장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예배 드릴 시간이, 직장에서도 예배 드릴 시간 드리고 싶은데 안 되니까 화장실에 가서 혼자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모범이 되는지 나중에는 주인이 알고 왜 이 사람 통해서 이 손님들이 많이 오고 사업이 잘 되니까 이분 통해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30분 전에 문 열기 전에 와가지고 거기에 모든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삶의 예배 우선이 되고 예배 성공하면 기도응답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응답으로 선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전도 선교 되어진다. 오래 못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우선되고 예배 성공하면 즉 날마다 예배 성공하면 경제 회복은 그거는 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내 인생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 순간이 부끄럽고 황당스러운 순간이 아니요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고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천명 목표로 달려가다가 그는 순교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분이 받은 그 상급이 얼마나 되는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올림픽 상 이상에 있고 대통령 성공 그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 이상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데 우리의 가치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꿈도 비전도 바뀌게 하시고 우리는 전도자로서 가장 가치 있는 천명 목표를 향해서 나의 삶을 날마다 들이대 예배의 성공과 함께 모든 응답을 받는 중직자, 전도제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